네, 오늘 말씀은요,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것으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시작.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른 곳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저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생활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가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붙어 있다면, 이상한 일이 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자꾸 마음에 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심에 걸리는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까 하고, 그러한 걸리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이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양심을 자꾸 건드려지는 양심이 건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한 불구하고 대부분 또한 겪게 되는 일들이지만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뭐 생긴 대로 살아야 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할수 없지? 이거 계속 안 되는 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위해서는 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 크기에서 보이는 그러한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하는 질문은 우리 쪽에서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얼떨결에 침례를 받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후 거짓말을 자꾸 하는 그런 죄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왠지 모르게 갈수록 그 처리하는 거짓말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보다 계속 거짓말을 여태까지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중략을 하고 이후에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소한 죄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했지만 어쩔 땐 참 자주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섬기러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것이죠. 중략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늘 성질을 처리하고 내 성질을 처리하고 혀를 처리하고자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고 성질이 지나간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이길 수 없었고 늘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나 자신의 부패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얼마 전 사람들에게 부모의 일로 인해 크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1940년경에 어떤 자매가 쓴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쓴 글 같습니다. 한편으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같은 죄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죄를 짓고 있고 또 지었지만 하여튼 나갔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이런 것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죄들, 즉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리했을지라도 어떤 죄들은 마치 자석에 붙은 철가루처럼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말굽자석 같은 것으로 철가루 갖고 이렇게 실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자꾸 붙을까봐 종이 위에다가 철가루를 놓고 밑에 자석을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순간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자석에 철가루가 확 묻어버립니다. 아무리 손가락으로 뛰려고 해도 이게 안 떨어지고 끝내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요. 정말 답답했었던 그 감정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그때 정말 뛰려고 해도 안 떨어졌던 그 답답한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났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붙고 또 다시 붙고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러한 육신적인 강함 혹은 우리의 그것이 약점이겠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께 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참으로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구원받은 이후라도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주님을 또 찾고 앞으로 가면 주님은 비치시기에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저도 많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괴로움이 크던 작던 괴로움은 잊게 마련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죄가 해결되고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며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긴 것도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신기할 정도로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의 특별한 죄도 갖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죄는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으로부터의 다루심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별한 죄는요, 우리의 특별한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모든 면에서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 내 육신은 어떤 죄에 대해서 더 잘 반응하고 어떤 것은 좀 덜 반응하고 이렇습니다. 이 특별한 죄는 진정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자신의 죄들이 해결된다면,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죄라면 그 화를 잘 내는 성질에 대해서 잘 다루심을 받으면 다른 죄들이 쉽게 처리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큰 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한 발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죄들은 각각 다 갖고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크고 작은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말을 주체 못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화를 갑자기 내는 사람도 있고, 물질의 욕심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자랑함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무관심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없는 적은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차가운 사람도 있고요,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전부 지금 열거한 것 이상의 수많은 그러한 것들에서 일부 작은 것들은 다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육신과 강한 성정으로부터 나오는 죄들, 이러한 죄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과 강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정과 매우 잘 맞은 죄는 굉장히 또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개인의 성정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을 것이죠.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 사람의 성정이 모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와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성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야곱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또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조차도 먼저 나가는 에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선천적인 성질은 참으로 사람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요즘에 특히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전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키도 몸무게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지구력이 있고 없고 운동신경 등 모든 것이 유전자로 인함이고 그래서 그의 운명도 상당히 그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가끔 뉴스상에서 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운명론자처럼 되어서 맥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내 이루고 마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 집을 떠나 그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고요. 이삭으로부터의 에서로 가는 축복도 빼앗았던 일들이 있었기에 오랜만에 돌아가는 길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창세기 28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에서가 마음속으로 이릅니다.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즉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에서의 분노를 알았던 야곱은 그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룹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행렬을 이어갈지,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다음에 서고 누가 나중에 서고, 얼마나 많은 가축물들을 그룹지어서 그 행렬을 이어갈지, 에서와 에서의 사람들을 야곱의 사람들이 앞서가던 야곱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야곱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이런 등등 아주 상세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매우 갈망하고 그로부터의 축복을 갈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야곱은 에서에게 줄 이삭을 축복을 빼앗은 뒤에 에서가 두려워 부모를 떠나게 되죠. 이렇게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이렇게 갈 때,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졌을 때 저녁이 됐을 때 온 그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있는 돌들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꿉니다. 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51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주 예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었고 또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야곱은 주님이 계신 그곳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주님이 심지어는 직접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은 자신의 강한 성질, 그 성격, 이것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잔꾀와 이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그 후의 이야기들을 볼 때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질,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강하여, 육신이 너무나 강하여 심지어는 주님과 교제를 계속함에도 그것이 다루심을 받는 것이 어쩔 땐 그리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성향과 기질이 죄와 항상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강한 부분이 매우 자주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 강한 부분이 특히 그 죄와 연결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는 교제를 막고요, 오해를 일으키고 다른 의도치 않은 많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특별한 강한 부분이 어떻게 주님께 다루어져서 올바르게 자신의 그 성향이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한 부분은 주님 안에서 순화되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신의 성질을 꾹꾹 누르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는 전혀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꾹꾹 눌러 참는다 하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자신의 인내가 닿을 때까지 참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그 후에 하나의 트리거가 딱 다시 한번 외부의 자극이 있게 되면 더 크게 폭발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우리의 그 강한 성정, 그로 인해 자주 짓게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성향과 성질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때라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게 드러내는 일을 때로는 꺼릴 때가 있습니다. 혼날까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없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바로 깨닫고 보고 그 성질로 인하여 야기되는 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성질에 대해서,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마음에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치유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진정 이상적인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에게 속한 한두 가지의 강한 죄들은 좀처럼 버릴 수가 없고 떼어내기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런 강한 육신이 너무 커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발전이 없거나 도리어 그 교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때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시고 먼저 찾아오실 수 있음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이 먼저 어떤 남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리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온 그 사람과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을 한 남자는 야곱의 간증에 따르면 30절입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직접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의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성육신 하시기 전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밤새 씨름을 하였습니다. 25절을 보면 하지만 자기가 그 남자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야곱의 육신적인 완고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도 강한 야곱이었지만 둘째로 그 내면에 야곱이 갖고 있는 육신의 완고함이 야곱 안에 있고 이는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완고함임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거의 불가능한 완고함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시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어 버립니다. 뼈가 빠지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이기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분명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주님께 자신을 내리고 그 육신을 처리할 마음이 야곱에게 읽혀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님께 나와서 그 육신을 처리할 마음이 야곱에게서 읽혀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 강합니다. 자신의 성질은 그렇게 강합니다. 어떤 이는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야곱의 모든 뼈를 부러뜨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리의 한 부분만을 만지셨습니다. 성질이 너무 강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만약에 정말 성질이 너무 강해서 죽어도 못 없어요. 그럼 언제 그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만약 주님이 야곱을 완전히 완력으로 치유해야만 했었다면 아마도 야곱의 모든 뼈를 부러뜨려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뼈 중에 하나를 위골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완고함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을 우리 삶 속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그 일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처와 흔적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총을 맞거나 전쟁 중에 이렇게 칼로 베어서 많은 피가 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에 뻘겋게 다른 인두 같은 거를 대고 칼 같은 걸로 뜨겁게 해서 그 피가 마구 나는 곳을 치익 하고 지집니다. 그리고 피는 멈추게 됩니다. 피를 더 흘리면 그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살이 타는 아픔이 있지만 그 뜨거운 인두를 댑니다. 그리고 피는 멈추게 됩니다. 살아난 것이죠. 하지만 그 대인 상처의 흔적은 평생 남게 됩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죽을 뻔했지만 이 상처는 그 상처로 인해서 또한 그 순간 내가 살아났음을 보게 하는 그러한 상처가 됩니다. 흔적은 주님의 다루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육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육신을 누를 수 있기를 그 용도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다리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을 만지시고 탈골이 되었고요. 그는 그 뒤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너무도 강해서 또한 제 아내도 힘들게 하고 제 아이들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전주에 바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근데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약한 부분을 아내가 마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제가 대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맞으니까. 다 맞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었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제 성향이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렇잖아도 미안한 것이 많은데 더 미안했죠. 그리고 이래 가지고 제가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내가 다시 한번 저에게 번쩍 저의 모습을 상기시켜줬고요. 이번 말씀은 저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고 이전에 저희 삶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능력과 자격이 없기에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지혜를 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한 동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도 옮기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주님은 야곱의 그 어떤 환도뼈라고도 하죠. 이 골반뼈 부분입니다. 이걸 시키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강한 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그것을 주님이 없앨 수 있음을 궁극적으로는 없앨 수 있음을 믿게 하였습니다. 나의 성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존재를 그 상처로 인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성정, 그 육신으로 인한 죄가 처리될 때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의 처리됨을 늘 기억하게 하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상처를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 죄가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죄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의 상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시면서 죽으실 때 옆구리와 손과 발에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큰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었던 흔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들은 그러한 척 할 필요가 없는 흔적입니다. 다루심을 받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그건 사실이었고요. 야곱이 다리를 저는 척 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였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는 척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처를 가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난받은 진정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흔적이었기 때문에 상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 상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흔적은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으로 인해 자신의 강한 성질과 성향으로 그리고 그로 인한 죄를 상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이기심을 그리고 다루어 주실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어쩌면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픈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 결과가 상기되며 나에게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나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몸에 직접 어떠한 상처를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육신적으로 가장 강한 부분, 그러기에 가장 쉽게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죄들. 숨은 듯하고 없어진 듯하지만 상황이 허락되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주님께 혹시 진정 아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없애달라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어떠한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흔적을 주님께서 혹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주신 그 흔적을 순간순간 잊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건과 일들 가운데 여러분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을 갖고 계시는 그 상처들, 그 흔적은, 그 상처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그러한 상처인 것입니다. 그 상처에서 고개를 돌려 잊으라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흔적은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와 지팡이를 상기하며 생각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신, 선하게 역사하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다리를 다쳤던 그 사건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눈이 더욱 안 좋게 되어 고생을 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때 아마 그때 받은 빛과 눈의 상처가 그에게는 영광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상기되는 그러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어려움을 통과하셨고 그 상처는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상처가 없는데?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는 특별한 강한 육신이 없는데? 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씨름 중에 상처를 주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큰 상처가 오기 전에 주님께 자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공통적인 상처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야곱의 모든 뼈를 부서뜨려 죽이는 일 대신 일부만을 만지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 철저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고장이 나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하다가 더 이상 고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고쳤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니. 아멘. 우리의 죄성의 매개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 그 상처가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자신의 강한 성정과 육신이 다시 올라오고 죄를 지으려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내 옛사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죄를 실제로 옮겨 행하는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픔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영광을 올리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기억하며 주님의 상처가 나의 손과 나의 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그 상처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와 육신을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